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인권 침해 등을 지원하는 이들에게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이행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법이 한국 정부와 여러 국제사회들의 조치들과 함께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시리아 내 미군 특수부대 보호를 위해 시리아 북부 일부 지역에 대한 공습을 피해줄 것을 러시아에 요청했습니다. 미 공군 중부사령관인 찰스 브라운 중장은 어제 러시아 측에 약 50명 규모의 미군 특수부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시리아 내 광범위한 지역을 피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군의 지금까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재 중동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공습을 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공중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러시아군도 자신들이 공습 작전을 벌이고 있는 시리아 일부 상공에서 미국 주도 연합군이 물러나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10월 시리아 공습 작전 과정에서 전투기들의 상호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어제 유럽연합정상회의가 개막됐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난민 문제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경우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계속 남도록 영국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상당수 정치인들은 주로 경제와 난민 문제 등을 이유로 유럽연합 탈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영국의 탈퇴를 원하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난민들에 대한 복지 규제 등 캐머런 총리의 핵심 요구사항들에 관해 힘겨운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분쟁으로 어린이 50만 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오늘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2년간 벌어진 내전으로 해당 지역 어린이 3명 가운데 1명 꼴인 58만 명이 심리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또 지금까지 21만 5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내전으로 보금자리를 잃었으며 지난해에는 20여 명의 어린이가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와 칠러블리주의 반군 양측에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에 대한 인도적 접근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니세프는 현재 우크라이나 내전 피해 지역 어린이들에게 심리치료와 교육, 영양보충, 백신, 그리고 지뢰 등 위험 요소들에 관한 정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예비선거와 민주당의 네바다주 당원대회가 내일 각각 열립니다. 공화당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어제 CNN 방송 주최로 열린 후보 간 토론에서 지난 2002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아마도 당시 이라크 전쟁에 관한 질문을 처음 받았던 것 같다며 하지만 전쟁이 시작됐을 때는 그에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이라크 침공에 대해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해왔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네바다주 당원대회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가 거의 같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이 운영하는 아프리카 남수단의 난민수용소에서 종족 간 충돌이 벌어져 적어도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유엔 남수단 지원단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말라칼 지역의 민간인 보호구역에서 지난 17일 밤 딩카족과 실루크족 청년들 간 충돌로 시작됐으며 아직도 극도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만을 겨냥한 미국의 대북 제재 법안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됐습니다.
Today, President Obama signed HR 757, the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미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전환을 함께 추진하자는 중국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우회 수출 방식으로 북한에 수출을 시도한 한국인 남성이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을 겨냥한 강력하고 폭넓은 제재를 담은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독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백악관은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새로운 북한 제재 법안에 서명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서명과 함께 곧바로 발효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 달여의 짧은 기간 안에 북한 제재법을 공식 발효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10일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은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을 통과시켰으며 이어 하원도 10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재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대량 살상무기 개발이나 인권 유린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을 주요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제재법이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기본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나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HR-757로 불리는 대북제재 이행 법안이 북한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oday, President Obama signed HR 757, the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This strengthens and expands.
리치 앨런 대변인은 미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데 강한 의지를 보이는 미 의회와 이해를 같이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상원의 밥 코커 외교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불량 정권이 엄중한 대가 없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며 법안 발효를 환영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이 법의 발효로 북한의 불법적인 행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제재법 제정을 계기로 북한의 핵 위협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제재법 발효와 관련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북 제재 이행 법안에 서명해 법안이 발효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 의회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이번 법안이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체계적인 단일 제재법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 공동 대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우회 수출 방식으로 북한의 불법 수출을 시도한 한국인 남성이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조총련 산하 경제단체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독자적 대북 제재를 강화한 일본 정부가 북한의 일용품을 불법으로 수출한 한국 국적자를 체포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교토부 경찰과 가나가와현 등 3개 지역 경찰 합동수사본부에 18일 체포된 김현철 씨는 일본 당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의류와 식품, 일용품 등 약 640만 엔, 미화 6만 5천 달러어치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쿄에 거주하며 세료상사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해온 김 씨는 싱가포르를 경유해 이들 물건들을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수출하려던 품목은 식기용품과 속옷, 초콜릿 등 주로 부유층이 이용하는 제품들로 일본 수사당국은 김 씨가 지금까지 적어도 10회 이상 해당 물품을 북한에 팔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북한 측으로부터 필요한 물품 리스트를 받으면 이를 컨테이너에 담아 도쿄항에서 선박을 이용해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경찰은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북한으로의 불법 수출로 체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한국 국적자로만 알려졌을 뿐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과의 관계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합동수사본부는 김 씨를 체포한 직후 조총련 산하 경제단체인 제1조선합영경제교류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씨는 교도통신에 싱가포르로 수출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 이후의 일은 모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원칙적 금지와 대북 송금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자적인 제재 방침을 발표하는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고위급 전략회담이 미국 시각으로 어제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두 나라는 기존의 대화와 압박에서 벗어나 대북 압박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사실상 대북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18일 미한 고위급 전략협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대북 정책을 대화와 압박의 두 축으로 끌어왔다면 이제부터는 압박에 중점을 두고 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생각과 셈법을 바꾸려면 국제사회의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정책을 계속하는 한 얻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는 게 미한 양국의 인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 제안에 대해선 지금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변화에 힘을 기울일 때라며 대화를 논할 시점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왕이 부장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18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저희 기본 입장은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진정한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당국자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사드 문제는 한국의 안보와 국익의 필요성이 판단 기준이라며 다른 문제나 조건이 걸려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미한 간 사드 배치 협의를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 문제와 연계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중국이 대북 제재 논의와 사드 문제를 연계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사드는 한국의 안보상 필요해 협의하는 것이며 서로 주고받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과 조태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시각으로 18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고위급 전략협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한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첫 고위급 전략협의를 개최한 미한 양국은 올해 안에 다시 2차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접근법을 일축했습니다. 북한과의 평화협정보다 비핵화가 우선이고 독자적 대북 제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두 나라의 관련 제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걸 함께 추진하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의 무게를 두는 대신 북한의 거듭된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평화협정에 선행돼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Denuclearization remains a top priority.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최우선순위라는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에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는데 6자회담 관련국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의 독자 제재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반발 역시 일축했습니다. 앞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방적 제재 형태로 취해지는 특정 국가에 대한 모든 압력은 불법적이라면서 유엔 안보리가 취하는 제재만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국제적 대응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독자적 제재나 억지 수단 역시 고려하고 있다며 어떤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we remain focused on securing a strong international response a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s we have said,
리치 앨런 대변인은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단호히 맞서고 있다며 강력한 대북 제재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테러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한국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주요 탈북 인사들에 대한 경호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경찰은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최근 주요 탈북 인사 7, 8명의 경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말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탈북자 가운데 신변 위협 가능성이 큰 인물들을 최고 경호 등급으로 분류해 24시간 밀착 무장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고위급 출신이나 언론 노출이 많은 인사는 최근 신변에 대한 위협이 더 커졌다고 보고 경호 인력을 늘리거나 주변 감시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경호가 강화된 인사들 가운데는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과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영환 부원장, 그리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상학 대표입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 그 모임이나 또 신년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이나 이제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또 저녁에 밤에 6시 이후에 밤 활동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이게 대외적인 공공장소에 또 나가지 말 것도 부탁했고요. 우리 신변보호하는 경찰 쪽에서요.
이에 앞서 국가정보원은 18일 긴급 안보상황점검 당정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 테러를 위해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김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이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또 과거 국방부 장관 앞으로 두 차례 협박성 소포가 전달된 사실을 고려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테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 테러와 지하철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전력, 교통 등 국가기관 시설 테러도 예상 가능한 테러 유형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테러는 그동안 정부와 금융기관,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정체를 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에 따라 정보작전 방어태세인 인포콘을 준비태세 단계에서 향상된 준비태세 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고 국가정보원도 사이버 위기 경보를 4단계인 관심에서 3단계인 주의로 높였습니다. 한편 한국군은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급 대테러 부대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테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기존 대테러 부대 이외에 국가급 대테러 부대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급 대테러 부대는 육군 특수전 사령부의 707 대테러 특수 임무대와 같이 국가 전략 차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테러 대응 부대를 가리킵니다. 국군 화생방 사령부도 예하에 국가급 대테러 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국가급 대테러 부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지역 부대가 운용 중인 대테러 부대를 확대 편성해 국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적 차원에서도 대테러 부대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테러 장비와 물자를 증강하고 훈련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한국군은 또 사이버 테러와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테러, 요인 암살 등 테러 유형별로 대응부대의 통합 조정 능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군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영국의 유력 군사연구소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국방예산은 지난해 335억 달러로 세계 10위를 유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는 최근 편엔 2016 세계 군사 균형 보고서에서 북한군의 현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군이 갈수록 노후화가 진행 중인 러시아, 중국산 장비 등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에 새롭게 도색한 전투기만이 지난 20년 넘게 새 전투기를 도입하지 못한 공군 전력을 위장해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며 모든 북한군에 걸쳐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분석은 관영 매체를 통한 북한 당국의 선전과는 사뭇 다른 겁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부대들을 현지 지도하며 현대화 작업이 잘 이루어지는 데 대해 치하했다는 소식을 자주 전하고 있습니다. 보도들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현대화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입장을 강조하며 높은 민족적 자존심, 불타는 애국심에 의거해 현대화 사업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 보고서는 하지만 현대화는커녕 기존의 무기들마저 노후화된 현실 때문에 북한은 군사력을 많은 병력 규모 그리고 잠재적인 비대칭 전력에 더욱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군이 정기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자주 과시를 위한 연출용으로 보이며 이런 모습이 작전 능력이 강화됐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지만 북한은 계속 미사일 운반 능력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군 관리들은 북한이 지금까지 시험 비행을 하지 않은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화성 13호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입장은 북한이 지난해 열병식에서 과거 모형과 현저히 다른 개량된 모델을 선보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2일 미국 의회에 제출한 북한 군사안보 보고서에서 북한이 복잡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비행한 적이 없다면서 무기 신뢰도를 낮게 평가했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적극 개발하고 있지만 이는 탄도미사일 운반 체계를 다양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야망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원형에 완전한 비행시험이 없었고 잠수함 사출 시험 발사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는 심지어 초기 작전 능력을 갖추는 데에만 앞으로 수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하지만 국제전략무기 운반 체계와 핵탄도 현황에서 북한이 최대 20개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다양한 거리의 탄도미사일은 없거나 알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남북한의 재래식 무기 전력에 대해서는 한국이 훨씬 우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마크 피츠 패트릭 미국 사무소장은 17일 VOA에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우수한 첨단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in our military balance, we point out that South Korea enjoys a conventional weapons a superiority. They have a much more high-tech weapons.
피츠 패트릭 소장은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을 때 이를 조기에 탐지해 타격하는 킬체인 능력도 구축하고 있다며 전력은 한국이 훨씬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의 일부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are some vulnerabilities in South Korea's defense in the face of North Korea's growing nuclear and missile threats.
이런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에 주한 미군 배치를 협의하는 건 매우 고무적이란 겁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군의 병력을 지난해 현재 62만 8천 명, 예비군은 450만 명, 북한의 병력은 119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국방비는 지난해 335억 달러로 전년에 이어 계속 세계 10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에서 국방비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미국으로 5,975억 달러, 2위는 중국으로 1,458억 달러, 그 뒤를 사우디아라비아 819억 달러, 러시아 656억 달러, 그리고 최근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일본은 410억 달러로 8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다음 순위에 오른 14개 나라를 모두 합친 액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하지만 중국의 국방예산이 거의 해마다 두 자릿수로 늘어 아시아 전체 국방비의 41%를 차지하고 있다며 서방세계의 군사력 우위가 점차 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국방예산을 공개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됐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 입증하지 못했다고 미 의회 산하 감사기구가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요격미사일 확충 계획도 충분한 기술적 검증 없이 급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회계감사원이 17일 미 국방부의 미사일 방어 계획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지상발사 중간 단계 방어체계를 구축했지만 8번의 요격실험 중 4번만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상발사 중간 단계 방어체계는 미 본토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비하는 요격체계로 요격미사일을 지상에서 쏴서 대기권 최외곽층인 외기권에서 맞히는 것입니다. 회계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제한된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만 미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방부 작전실험평가국을 인용해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적은 수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를 가정했을 때 지상발사 중간 단계 방어체계는 부분적인 요격 능력만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능력들은 아직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증명이 필요한 핵심 능력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다표적 탄도미사일 동시 요격 등이 제시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금까지 비행실험 결과 지상발사 중간 단계 방어체계가 작전상 유용한 방어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 요소인 요격 미사일을 확충하는 작업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상 배치 요격 미사일을 현재 30개 이상에서 2017년 말까지 44개를 배치한다는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개발과 생산, 배치 과정이 과도하게 낙관적이고 공격적인 시간표를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현재 미사일 개발과 실험이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생산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는 비행 실험의 효율을 낮추고 신뢰성을 떨어뜨리며 위험성을 높이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등은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와 알래스카주 포트 그릴리에 배치됩니다. 회계감사원의 보고서는 상원과 하원의 국방위원회와 세출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쿠바를 방문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쿠바 방문은 88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과 쿠바가 외교 관계를 회복한 뒤 두 나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변화가 북한의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oda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changing its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of Cuba.
2014년 12월 17일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동시 발표를 통해 두 나라 간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실무 협의를 거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일 쿠바와의 외교 관계 정상화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Today I can announce that the United States has agreed to formally re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Republic of Cuba.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의 공식 발표 이후 두 나라 사이에는 상호 대사관 재개설을 포함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2015년 1월 15일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가 쿠바와의 무역 거래와 금융 거래 그리고 여행 제한 조처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의 가족 방문과 공무상 목적으로 쿠바를 찾는 것이 허용됐고 미국 기관들이 쿠바의 금융 계좌를 개선하는 것도 허용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취해왔던 각종 제재를 2015년 들어 속속 해제했습니다. 2015년 5월 미국 국무부는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쿠바가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빠진 것은 33년 만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50년 넘게 끊어졌던 두 나라 간 우편 업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 새해 들어 지난 2월 16일 앤서니 폭스 미국 교통부 장관이 쿠바를 방문해 쿠바 정부와 항공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 비행기가 하루 최대 110편까지 쿠바를 운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속속 제재를 완화하자 쿠바를 찾는 미국인들의 수가 껑충 뛰는 등 특히 경제 부문에서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2015년에 쿠바를 방문한 미국인의 수가 4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관계 정상화로 미국과 쿠바의 연간 교역량이 200억 달러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바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북한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쿠바처럼 든든한 후원자였던 옛 소련 붕괴 이후 어려움을 겪었던 북한에 쿠바의 상황이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경제를 재건하고 고립에서 탈피하려면 북한도 쿠바처럼 먼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쿠바와 달리 북한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 외교관 출신으로 쿠바 전문가인 게리 메이바덕 박사는 북한의 강력한 대미 적대 정책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Yeah, I don't think the Cuba-U.S. relationship is today a good model for the North-South.
북한은 김씨 가족이 통치하는 세습 체제로 미국을 상대로 강력한 적대시 정책을 오랫동안 펼치고 있지만 쿠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메이바덕 박사는 쿠바도 피델 카스트로 집권 시절에는 북한처럼 미국의 적대적이었지만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집권한 뒤에 좀 더 유화적인 자세를 보여 쿠바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한다고 해도 북한이 쿠바처럼 되기에는 북한 자체가 너무 폐쇄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체제를 좀 더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최진욱 원장은 지난해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개방 차원에서 북한과 쿠바는 상황이 너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쿠바는 뭐 거의 비행기가 안 가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비행 그 노선이. 근데 북한은 딱 북경 노선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데 쿠바가 섬인데 북한이 국섬도 섬같이 느껴졌고 그래서 쿠바는 체제 내부 문제보다는 개방이 이미 돼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관광산업 같은 것을 충분히 개발시킬 여지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는 관광보다는 또 이런 유통업 같은 걸 관심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북한은 너무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어떻게 보면 개방 문제가 더 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쿠바를 방문한 외국인 수는 2014년 기준으로 300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관광객이 늘면서 쿠바가 벌어들이는 돈도 한 해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모습은 북한과 대비됩니다. 북한도 외화 벌이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부심하고 있지만 쿠바와는 달리 개방이 덜 돼 있고 제약이 많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쿠바 사이에는 부인할 수 없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쿠바 전문가인 메이바덕 박사는 쿠바가 결국 대미 정책을 바꾼 건 심각한 경제난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When the economic crisis came, more and more people entered the black market.
옛 소련 붕괴 이후 쿠바가 북한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과 같은 기간을 겪으면서 쿠바의 암시장 같은 민간 경제가 커졌고 중앙정부가 경제 부문에서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메이바드 박사는 쿠바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해외여행 자유화 등 경제 자유를 확대하는 조처를 속속 도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산당 독재는 유지하면서도 경제를 개혁해 정부 수익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최진욱 원장은 북한 역시 든든한 후원자였던 중국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경제 전망이 불확실해지고 있다면서 쿠바를 본모기로 삼아 과감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국회는 북한 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전직 국가원수와 저명한 대학교수, 인권운동가 등이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제사회는 이미 북한 내 인권 향상이 중요하고 합법적이며 가치 있는 일임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제연대가 한국 국회에 북한 인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인권재단 주도로 지난해 9월 출범한 국제연대는 18일 한국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달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통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재단의 안드레아 오스틴 프로그램 국장은 1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이 북한 인권법 제정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already acknowledged that human rights atrocities in North Korea.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인권 참상이 끔찍하고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연대는 국제사회가 이미 북한 내 인권 향상이 중요하고 합법적이며 가치 있는 일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제연대는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국인 한국에서는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10년 넘게 계류 중이라면서 한국 국회가 이런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조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연대는 에밀 콘스탄티네스쿠 전 루마니아 대통령과 알레한드로 톨레도 전 페루 대통령, 빅토르 유시첸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전직 국가원수들과 레리 다이아몬드 스탠포드 대학 교수, 스티븐 핑거 하버드 대학 교수, 게리 캐스파로프 미 인권재단 이사장, 세르비아 인권운동가인 스리아 포포비치, 지미 웨일스 위키피디아 공동 창립자 등 전 세계 저명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권재단의 오스틴 국장은 이들 저명 인사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y also have acknowledged that in many ways North Korea is one of the world's most closed societies.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 가운데 하나인 북한에서 지독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음을 이들 저명 인사들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스틴 국장은 한국 국회로부터는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앞으로 한국 국회 입법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목적으로라는 한국의 북한 인권법안은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여야 정당 간 이견으로 11년째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캐나다 외교관들이 북한에서 종신노동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면담했습니다. 캐나다 의회 앞에서는 임 목사의 석방을 기원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외교부의 프랑수아 라살 대변인은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캐나다 영사 담당 관리들이 임현수 목사를 방문해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라살 대변인은 자세한 날짜는 밝히지 않은 채 캐나다 외교관들이 임 목사와 임 목사 가족에 대한 영사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캐나다 정부는 임 목사의 권리와 그가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쥐스텐 트리도 총리도 지난 12월 북한이 임 목사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자 기자들에게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었습니다.
Obviously we have tremendous concern about it. The issues of North Korea's
트리도 총리는 북한의 통치 방식과 사법 체계의 문제가 국제 사회에 잘 알려져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임 목사의 석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목사는 지난 1997년부터 18년간 북한을 100회 이상 드나들며 대규모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펼쳤지만 지난해 1월 말 라선에서 평양으로 향하던 중 억류됐습니다. 이후 북한 최고재판소는 억류 11개월 만인 지난 12월 16일 임 목사에게 국가 전복 음모 혐의를 적용해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의 라살 대변인은 18일 개인의 신병과 안전 때문에 임 목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정부가 임 목사의 석방에 대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캐나다 한인사회 지도자들을 계속 만나고 있다며 17일에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캐나다 의회 앞에서는 임 목사의 석방을 염원하는 임 목사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야당인 보수당의 토니 클레멘트 하원 의원과 한국계인 연아 마틴 상원 의원이 주도했습니다. 캐나다 언론들은 이날 행사에 2,300명이 참석해 캐나다 정부가 최고위급 선상에서 임 목사의 석방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클레멘트 의원은 임 목사 석방 문제는 초당적 사안이라며 임 목사 석방을 위해 캐나다 정부와 함께 협력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임현수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토론토 큰빛교회의 리처드 하 대변인과 참석자들은 이날 임 목사의 석방을 염원하는 16만 5천 명의 서명을 담은 청원서도 공개했습니다. 임 목사 가족과 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캐나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북한 정부와 적극적인 외교 대화를 통해 임 목사가 가족과 친구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뷰어 뉴스 김영곤입니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양이 크게 줄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도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은 총 4만 7천 톤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곡물 수입액도 2,400만 달러로 1년 전 8,100만 달러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이 중국 해관 총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중국에서 쌀과 밀가루, 옥수수, 두류, 잡곡 등을 수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두류를 제외한 모든 곡물의 수입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밀가루의 경우 지난 2014년 7만 9천 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82% 줄었습니다. 쌀도 2014년 6만 4천 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73% 줄었습니다. 다만 지난 2014년 2천 톤이었던 두류 수입은 올해 5,715톤으로 절반 이상 늘었습니다. 권태진 원장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이 줄고 곡물 생산량도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량이 크게 줄었지만 시장 곡물 가격은 매우 안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비공식 수입에 의해서 시장에 제대로 그 곡물이 충분히 공급이 됐다. 그러니까 그 시장 그 곡물 가격이 굉장히 안정이 됐다 이렇게 좀 보는 거거든요.
한편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는 총 7만 981톤으로 전년도 14만 2048톤에 비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과 연세대 통일학 협동과정이 북한의 최근 정세와 한반도 통일 담론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2016년 제1차 세미나 연세대학교 통일학 협동과정과 또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얼마 후에는 이제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연세대학교 통일학 협동과정의 첫 번째 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북한의 최근 정세와 한반도 통일 담론을 주제로 대학원생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했는데요. 연세대의 통일학 협동과정의 서정민 주임 교수입니다.
우리가 통일에 관련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논문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통일학 협동과정 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수업을 여시는 교수님의 수는 뭐 한 6, 7명 정도인데 예를 들면 공과 토목공학과를 가서 서울과 신의주까지의 뭐 고속전철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수업을 듣고 야 이게 재밌다 해서 이걸로 박사 논문을 쓰겠다 하면 됩니다. 그런 게 가능한 프로그램이에요. 작년에 이제 우리 학생들과 간혹 가다가 만나면은 우리도 어떤 정기적인 세미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래 뭐 내년부터 이제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라고 하고 뭐 예산 얘기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월 달에 갑자기 딱 와서 이미 이런 이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 예, 공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김대중 도서관 협조를 받아서 공간 만들고 북한연구원의 원장인가 얘기를 해서 간단한 예산을 준비를 하고 예, 그렇게 해서 개최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엄청난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정세분석국장의 개회사와 북한의 최근 정세 분석에 대한 기조 강연으로 학술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정세분석국장의 설명입니다.
일단 작년에 북한이 그 당 장건대회를 북한이 개최를 하고 올해 이제 4차 또 핵실험을 연초에 또 실험을 하고 그 후에 또 미사일 발사 또 최근에 남북관계는 또 개성공단 정면 중단과 같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북한은 앞으로 또 올 초에 제7차 또 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면서 북한이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그 체제를 어떻게 지금 그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북한 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데서 뭐 북한의 대내 대외 뭐 이런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동향을 가지고 한번 뭐 분석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병철 통일부 정세분석국장의 강의 이후에는 북한 체제의 집단적 특성과 인권 문제를 주제로 이승신 통일부 정세분석 총괄과장과 이선화 정신과 전문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승신 통일부 정세분석 총괄과장은 1990년대 이후 북한 인권법제 변화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고 이 발표에 대해 연세대학교 통일학협동과정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박현우 씨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박현우 씨의 토론 내용입니다.
북한 인권법이 아직까지 통과가 되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왜 그 뭐 실효성도 없고 어떤 제재 역량도 없는 북한 인권법이 왜 중요하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통일 문제 또 북한 주민의 문제는 결국 우리 자신의 문제고 그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문제는 사실은 제일 당사자인 우리의 일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에서도 반드시 그 테러방지법과 북한 인권법을 통과해 달라는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데요. 이제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정쟁을 뛰어넘어서 정말 북한 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헌법 제3조에서도 분명히 이제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선언적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반드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또 그와 관련돼서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를 설치를 해서 북한 인권이 어떻게 유린당하고 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정부 주도로 나서서 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시급하지 않나. 그런 부분으로 제가 이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이선화 씨는 북한을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라는 집단의 어떤 지도자, 그리고 북한이라는 집단의 특징, 지도자의 특징, 그리고 북한의 어떤 구성원의 특징을 한번 유추해보자. 정신의학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강의를 이렇게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제 북한 체제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잖아요. 이제 뭐 유격대 국가다, 여러 가지 뭐 군사 국가다, 뭐 조합주의적 사회주의 국가다, 이제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정 국가라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신정 국가로서의 우리가 북한을 좀 바라볼 때 어떤 점에서 그렇게 좀 볼 수 있는지 그런 의미로 좀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 통합적 관점에서의 통일 담론을 주제로 유시은 고려대 의대 교수와 김신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의 발표를 끝으로 이번 연세대학교 통일학협동과정의 첫 번째 학술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도 연세대학교 통일학협동과정에서는 학생 주도의 학술회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통일에 대한 연구를 다방면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서정민, 연세대 통일학협동과정 주임 교수의 말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끼리 토론을 잘하고 그래서 이 토론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전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섹션 3에서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통일 담론.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더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벌써 2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한국 최전방부대에서 한 병사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인데 오늘 첫 소식으로 이 내용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GOP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2014년 6월이었고요. 강원도 고성의 한 육군 GOP에서 동료 병사에게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하게 됐는데 이때 당사자였던 임모 병장, 오늘 한국 대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임모 병장은 군과 국방부에서 주관했던 1심과 2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고요. 마지막 상고인 대법원 전원 합의체 재판에서도 사형이 선고된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한국 군대의 병역 문화가 크게 바뀌는 등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적 충격이 아주 컸습니다.
네.
상명, 하복, 명령, 복종 등으로 대표되는 군대에 남아있는 어떤 그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군대와 사회의 소통, 젊은 청년 군인들의 심리 상담 등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한국 사회를 정말 충격에 빠뜨렸던 24살 임모 병장에 대한 법원의 심판은 안타깝게도 사형 판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임모 병장은 범행 직후에 무장 탈영을 했었고요.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실패해서 체포가 됐는데 이 앞선 재판에서 학창시절과 군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을 했다고 정상 참작을 호소했는데 항소와 상고 그리고 세 번째 재판 역시 결과는 사형이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이랬습니다. 부대 내 조직적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법관끼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법관 12명, 대법원장이 모두 모여서 심리를 한 끝에 임모 병장의 행위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모 병장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지만 한국에서는 최근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집행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한국에서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말에 사형수 23명이 한꺼번에 형 집행을 받은 뒤 지금 18년째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 MST도 역시 한국을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이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군인 4명을 포함해 61명이라고 합니다.
네. 자, 어쨌든 다시는 그와 같은 병역 내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부산이 세계 수산대학을 유치할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소속의 국제기구가 될 세계수산대학입니다. 이 세계수산대학을 설립할 한국 내 도시가 부산으로 결정됐는데요. 오늘 한국해양수산부, 충남과 제주, 부산이 경쟁한 세계수산대학 유치도시 공모에서 부산이 최종 후보로 낙점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부터 FAO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설득을 거쳐서 12월 이사회를 거치면 내년 7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데요. 세계수산대학의 부산 유치 무난히 통과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 세계수산대학 유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국이 제안한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세계수산대학은 말 그대로 수산과 양식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길러내는 고등교육기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FAO가 대학을 만들기로 하고 유치국 공모에 나선 것이 아니고요. 한국이 먼저 이 FAO의 수산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개발도상국의 어떤 역량 강화를 돕겠다. 이렇게 제안을 먼저 한 겁니다.
네.
이 학교는 2018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국제해사기구의 그 세계해사대학을 본따서 벤치마킹을 해서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추진한 겁니다. 또 한국 내 유치 분위기도 만들고 또 구체적인 도시 선정을 그 FAO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 제안에 따라서 한국 안에서 어떤 도시가 더 적합한지 그 유치 도시 공모를 했던 겁니다.
네. 부산이 세계수산대학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된 평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시다시피 부산은 한국의 최대 규모의 항구 도시입니다. 해양수산 관련 기관이 있고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갈치 시장이라고 하는 한국 최대 규모의 공동 어시장도 있는데요. 세계수산대학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부산부경대학교, 과거에 부산수산대학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세계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비용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학 설립을 위한 건물, 부지도 제공하고요. 대학 운영 자금도 정부와 함께 분담한다. 이런 유치 조건을 제안해서 최적합지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겁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한국에 제안한 세계수산대학 설립에 아주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하고요. 다른 국가에서 유치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7월에 결정되는 세계수산대학 최종 확정지 한국 부산으로 무난히 결정될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체육계가 오는 8월에 열릴 리우 올림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격려하는 포상금 기준이 발표가 됐다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한국 대표 선수들이 거두어낼 메달 성과에 대한 보상 계획, 또 선수단 지원에 관한 정부의 계획이 세워졌는데요. 한국 정부는 오늘 그 리우 데 자네이루 올림픽 10위권에 들겠다 이런 진입 목표를 세우고 한국 돈으로 69억 원, 559만 8,370억 달러의 매달 보상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예산 편성을 밝혔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메달을 따지는 않겠지만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정말 잘해야 되겠다.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림픽에서 따내는 메달, 특히 금메달 같은 경우는 뭐 국가와 개인의 영광입니다.
네네.
영광을 대가로 따르는 보상금, 국력 신장에 일조를 했다 이런 보상이기도 한데요. 한국 정부가 오늘 발표한 리우 올림픽 지원 종합 계획 속에 금메달 포상금 한국 돈으로 6천만 원, 미화로는 4만 8,600 달러 정도가 됩니다.
네.
은메달은 그 절반인 2만 4,300 달러, 동메달은 1만 4,600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선수단 현지 적응과 음식 제공을 위한 지원 계획 오늘 발표됐는데요. 한국 정부의 이번 올림픽 메달 포상금은 4년 전 런던 올림픽 메달 포상금 규모와 같습니다.
한국이 세운 리우 올림픽 종합 순위가 10위권 진입이라고 하는데 지난 런던 올림픽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의 종합 순위 세계 5위였습니다.
네.
2008년에는 그 베이징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세계
그랬죠.
7위였고요. 네. 2004년에 벌써 종합 9위를 기록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10위 안에 들 것이다. 뭐 이것은 국민들도 가볍게 기대를 하고 있는 목표인데요. 하지만 이번 올림픽이 좀 특별합니다. 120년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남미 대륙에 열리는 대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유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중력파가 무엇인지 또 이 발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